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미국의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의 접촉에서 양국 간 견해차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날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만난 데 이어 다음 달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면담했습니다. 양제츠 국무위원도 라이스 보좌관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중국은 시 주석의 워싱턴 방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내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베이징 접촉에서 미국과 중국이 보다 생산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에서는 또 사이버 안보 문제와 중국의 영유권 주장으로 인한 남중국해 사태, 양국 간 군사관계 개선 방안 등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편 시 주석은 다음 달 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며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정기총회에서도 연설할 예정입니다. 파키스탄이 1년에 20개의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10년 안에 세계 3대 핵 강대국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과 스팀슨 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파키스탄이 10년 안에 적어도 3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분석이 정확하다면 파키스탄의 핵무기는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많게 됩니다. 미국은 이웃나라인 인도와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파키스탄의 핵전력 강화에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파키스탄을 비롯한 모든 핵무기 보유국들에게 추가 핵무장을 중단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증시가 오늘 3% 급등하는 등 아시아 증시를 비롯한 세계 증시가 이틀째 반등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어제 5% 이상 오른 데 이어 오늘도 2% 상승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들도 어제 3% 이상 오른 뒤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어제 다우존스와 나스닥, S&P 500 지수들은 모두 2% 이상씩 회복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기대 이상 커질 것이라는 자료 발표로 주식 투자자들이 고무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트남 정부가 다음 달 2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18,000여 명의 수감자들을 사면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당국은 이번 사면 대상에 외국인 수감자 34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면 집행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는 정부와 집권 공산당의 인도주의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특사로 풀려나는 수감자들은 살인과 마약, 인신매매, 뇌물 등 범죄 전력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베트남 당국이 반체제 인사들을 용인하지 않고 집권당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을 구금하고 있다며 비판해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그러나 범법자들만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비아를 떠나 이탈리아로 향하던 난민선이 지중해에서 침몰해 2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리비아 당국은 어젯밤 리비아 주아라항 인근 바다에서 선박이 침몰했다며 해안경비대가 출동해 나머지 200여 명은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에 탑승했던 난민 대부분은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와 파키스탄, 시리아, 모로코, 방글라데시인들이라고 리비아 당국은 밝혔습니다. 구조된 난민 가운데 한 명은 로이터 통신에 선박의 상태가 좋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오스트리아의 한 고속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 안에서 발견된 난민들의 시신 수는 79로 늘었습니다. 열대폭풍 에리카로 인해 카리브해 10여 개 섬나라들의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적어도 4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폭풍 에리카의 영향으로 380mm의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사망자 외에 실종 신고도 접수돼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홍수로 도로가 물에 잠기고 전기가 끊기는 등 시설물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9월 7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자고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추석 계기 상봉을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7일
북한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고 최근에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한 결산을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관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추석을 계기로 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다음 달 7일 갖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실무 접촉이 완만히 이루어지면 오는 10월 중순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릴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8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다음 달 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추석 계기 상봉을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7일 월요일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통지문은 한국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남북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 접촉에서 한국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고 이후에도 상봉 행사를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는 구체적인 상봉 행사 날짜와 규모, 방법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실무 접촉에서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 해결 방안을 북한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실무 접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생존자 확인과 명단 교환 등에 한 달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상봉 행사는 추석을 지나 10월 중순쯤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02년 이후 상봉 행사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열렸던 만큼 이번에도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면 한국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로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열리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산가족 상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이산가족들의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해 상봉을 상시화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은 6만 6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80% 이상이 70살 이상의 고령입니다. 남북 이산가족들의 만남은 지난 2000년 이후 직접 상봉은 19차례, 화상 상봉은 7차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2만 6천여 명이 헤어진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어 남북 고위 접촉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앙군사위 일부 의원들에 대한 개편도 이루어졌다고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뒤 처음으로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타결된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28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또 이번 합의를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파국에 처한 남북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전환적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김 제1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평가한다며 합의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스스로 825 합의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전환적 계기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북한이 앞으로 스스로 합의한 내용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함께 중앙군사위원회가 일부 위원들을 해임하거나 임명했으며 조직 문제가 취급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나 중앙통신은 구체적인 인사 명단이나 조직 개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이번 인사의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뢰 도발에서부터 군사적 긴장 고조와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제한과 타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북한 내부의 평가에 따라 논공행상 성격의 경질 인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의 견해입니다.
최근 북한의 지뢰 도발이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느끼는 대북 확성기 방송 설치를 가져왔기 때문에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해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숙청된 인사들을 명단에서 빼고 신임 위원을 임명하는 차원의 단순한 조직 재정비 수준일 것이라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의 분석입니다.
현영철 변인선과 같은 그동안 북한의 주요 핵심 보직에서 탈락한 그런 인물들과 관련된 정비, 그 과정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재정비하는 그런 과정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군당국은 이와 관련해 목함질의 도발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북한 군부 인사들의 변동 가능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이후 중앙군사위 인사가 났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개최는 지난 20일 밤 비상 확대회의를 열고 전방지역 군부대에 선포했던 전시상태라는 강경조치를 다시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철회하는 마무리를 지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가 잘 이행되면 북한 핵 문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또 최근 북한의 도발 사태는 변화된 북중관계를 좀 더 확실히 볼 수 있는 계기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최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의 합의가 북한 비핵화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한다며 핵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간 직접 대화를 갖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황 본부장은 28일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 공동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근본 남북 간 합의 이행 과정이 잘 진행되고 분위기가 성숙될 경우 핵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이 선순환적으로 상호 추동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핵 문제도 남북 간에 직접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로 시작해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로 일단락된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에서 확고한 미한 동맹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을 경험하고 북한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비정상적 상황을 보며 한국 국민들의 대북 인식이 바뀌었다며 이번 사태에서 북한의 남남 갈등 전술이 통하지 않았고 한국 국민들은 의연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와 함께 이번 사태가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온 북중관계 변화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번 사태를 맞아선 과거 보여왔던 양비론적 입장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5년 전 천안함 연평도 도발 시와는 달리 중국 정부는 과거의 양비론적 입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공식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관영 환구시보에는 9.3 전승 기념일 행사를 방해하는 세력을 방치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도발 이튿날인 지난 21일 성명에서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며 이전에 사용하던 유관 각방 대신 유관 방면이라는 어휘를 썼습니다. 유관 각방은 관련국 모두를 의미해 양비론에 기초한 표현이라면 유관 방면은 관련이 있는 쪽이라는 뜻이어서 도발을 일으킨 북한의 자제에 보다 무게를 실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도 성명을 내고 그 누구의 그 어떤 자제 타령도 더는 정세관리에 도움을 줄 수 없게 됐다며 중국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황 본부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북중 관계는 핵 문제로 인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편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본부장의 이런 발언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다음 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앞두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담은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황 본부장은 이에 반해 한국의 미국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민감하고 중요한 안보 문제에 대해 두 나라 모두와 깊이 있는 전략적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도발을 감행할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른바 위성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더 강화되고 북한은 한층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군 열병식을 참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또 박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미한 동맹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이 행사의 핵심 일정인 열병식, 군사 퍼레이드도 참관하기로 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27일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이 개최하는 열병식을 참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관 여부를 고민해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은 박 대통령의 결정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guess it's a symbol of respect for China's accomplishments.
중국의 열병식은 지역 내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 그동안의 성과 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로 박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그리 탐탁치 않지만 그렇다고 전승절 행사에 가면서 열병식에는 불참하겠다고 말하기도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 국방장관실에서 동아시아 담당 선임 자문관을 지낸 쇼프 연구원은 또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관이 미한 동맹에는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outh Korea still, you know, highly values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at's not really going to be affected.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관으로 인해 미한 동맹이 영향을 받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한국으로서는 한중 관계가 중요하며 중국의 전승절 행사가 중요한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이어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한 박 대통령이 중국군의 군사행진에 한국군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나름대로 균형을 유지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Her decision to travel to Beijing, but her decision also not to send Korean military.
박 대통령의 결정은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도 열병식에서 너무 군사적인 요소들이 강조되는 것을 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자누지 대표는 미국 정부도 박 대통령의 결정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한국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세계의 이목은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관 여부보다는 중국의 행동에 쏠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ll eyes will be on that event to see whether or not the Chinese government
중국이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접근법을 제시할지 아니면 반일 감정 같은 것을 자극할지 주목된다는 겁니다. 레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개관연구원은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 여부 자체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What is important about her trip to Beijing, it seems to me.
박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성명과 연설 등을 통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가 열병식 참석 여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닉시 연구원은 특히 박 대통령은 1945년에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고 태평양 전쟁을 끝내는데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그 같은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다면 미국이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을 비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닉시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럽연합이 올해 대북사업 예산으로 275만 유로, 미화 31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럽 비정부기구들이 내년에 벌이는 대북 영향 개선 사업에 제공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영향 개선을 위해 유럽연합이 올해 275만 유로, 미화 31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지난해 675만 유로에 비해 60%가량 줄어든 규모입니다. 유럽연합의 개발협력 지원을 담당하는 개발협력청 유럽에이드는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한 대북 예산 자료에서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올해 초부터 6월 초까지 유럽의 비정부기구들로부터 대북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개발협력청 유럽에이드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이 사업계획서들을 검토한 뒤 최종 승인 과정을 거쳐 내년에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지난해 책정한 예산 675만 유로, 미화 760만 달러를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하고 올해 초부터 7개 비정부기구들에 지원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4개 단체는 북한 내 유럽연합 지원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중 프랑스 민간단체 프리미어전스는 38만 유로를 지원받아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축산용 사료 생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국의 세이브 더 칠드런은 135만 유로를 지원받아 올 1월부터 3년 예정으로 영양 강화와 식수, 위생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컨선 월드와이드는 150만 유로를 지원받아 강원도에서 영양 개선과 식량 안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민간고단체 벨트 훈게르힐페, 즉 세계기아원조가 140만 유로를 받아 지난 3월 북한에서 새로운 채소종자 생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고단체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도 120만 유로를 지원받아 평안북도와 남포 지역에서 물고기 생산 증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4년 동안 진행됩니다. 이 밖에 북한에서 농업 생산성 증대 사업을 벌이고 있는 독일 유기농업연구소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도 각각 45만 유로를 지원받았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고려항공이 4년 연속 최악의 항공사로 평가됐습니다. 영국의 민간조사기관이 전 세계 항공사들을 평가한 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항공서비스 전문 조사기관인 스카이트렉스가 최근 전 세계 600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최고 등급의 항공사에 별 5개를 주는 이 평가에서 고려항공은 유일하게 별 1개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스카이트렉스는 노후화 등 비행기의 효율성, 공항 탑승 편의, 기내 봉사, 제공되는 식사의 수준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스카이트렉스는 고려항공에 대한 자세한 평가 내역을 공개하지는 않은 채 별 1개를 받은 항공사는 평가 영역 전반에 걸쳐서 형편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트렉스의 평가에서 최고점인 별 5개를 받은 항공사는 한국의 아시아나 항공, 중국의 하이난 항공, 일본의 전일 항공, 홍콩의 캐세이 퍼시픽 항공, 인도네시아의 가루다 항공, 카타르 항공, 싱가포르 항공입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현재 고려항공의 역내 취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6년 취항 규제 항공사 명단을 내기 시작한 이래 고려항공을 계속 취항 금지 대상으로 분류하다가 2010년부터 운항 제한 대상으로 바꿨습니다. 북한이 2010년에 러시아에서 투폴레프 204 항공기 두 대를 새로 도입하자 이들 항공기 두 대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운항을 허용한 것입니다. 고려항공의 나머지 항공기들은 여전히 유럽연합에 운항할 수 없습니다. 고려항공은 현재 중국 베이징과 선양,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태국 방콕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한국계 유명 배우와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자들이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의 탈북민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터넷 연예 정보지인 데드라인은 26일 미 할리우드에서 중국 내 탈북민들의 열악한 삶을 다룬 영화 북한 탈출 이스케이핑 노스코리아의 제작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잡지는 미국 CBS가 세운 3AD와 스리람 다스사의 다스 필름이 공동으로 영화 제작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영화는 지난 2003년부터 4년 동안 북중 국경 지역에서 탈북민 구출 활동을 폈던 한국계 미국인 마이크 김 씨의 회고록 북한 탈출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ABC 방송의 인기 드라마였던 로스트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한국계 미국인 배우 대니얼 김 씨가 직접 제작에 참여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니얼 김 씨는 현재 CBS 방송의 인기 TV 드라마인 하와이 5-5에 출연 중이며 할리우드의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사인 3AD를 CBS 방송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니얼 김 씨는 영화 북한 탈출에서 원작자인 마이크 김 씨의 배역을 직접 맡을 예정입니다. 잡지는 한국의 디지털 스튜디오 업체인 비 퍼니 스튜디오의 창업자인 크리스 리 씨와 영화 나니아 연대기를 제작한 하순 살림 씨가 프로듀서를 맡는다고 전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탈북민을 소재로 영화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영화가 개봉되면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실상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김 씨는 27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영화 제작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법률 회사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 씨는 할리우드에서 제작하는 이 영화를 통해 탈북민들의 열악한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탈북민들의 열악한 실상을 접한 뒤 기독교계 민간단체 크로싱 보더스를 세우고 20대 후반이던 지난 2003년 직접 중국 연변 지역으로 가 4년 동안 많은 탈북민들을 지원했습니다. 김 씨는 회고록이 출간된 2008년 B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 숨을 수 있는 시설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접 제3국행 탈출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말도 어눌한 채 처음 가방 두 개만 둘러매고 북중 국경 지역에 갔을 때는 주변 사람들의 걱정이 많았지만 연변에 사는 한국계 조선족 등 여러 사람들의 지원으로 탈북민들을 도울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영화 북한 탈출은 현재 시나리오 작가 로사린드 로스 씨가 각색하고 있으며 출연진이 확정되면 곧바로 본격적인 촬영에 나설 예정입니다. VOA 뉴스 천일규입니다.
일본의 한반도 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 개신교와 불교, 천도교 등의 종교 지도자 33인이 종교를 초월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로부터 96년이 지난 올해 종교인들이 함께 한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해와 형제애라는 보편적 가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에도 모두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일 텐데요.
서울 프레스센터. 좀처럼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요. 개신교와 가톨릭,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다섯 개 종단 인사들이 함께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선언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아까 발언해서
종교인들은 선언을 통해 정부의 민족의 화해와 평화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촉구했는데요. 천도교의 박남수 교령은 남북 통일을 이루는 것이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통일은 종교인이 이루어야 할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문제가 우리 국민 모두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리한 것이지 어느 한 계층에 어느 한 정파에 어느 한 이데올로기에 득이 되고 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의 도법스님은 이번 남북 군사적 충돌 때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번 기회에 한국과 북한이 자주 만나고 머리를 맞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살아야 된다는 이 진실에 우리가 확고하게 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머리를 맞대고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길을 찾아가는 노력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천주교의 안충석 신부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뤄나가는 데 힘쓰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동북아의 평화 경제 공동체로서 동양 평화 경제 공동체를 설립을 위해서 우리가 안중근의 동양 평화 실천을 위해서 남북 종교인들과 일본 종교인들의 국제적인 연대로서 함께 기도하며 실천에 앞장설 것을 저는 발언하고 제안합니다.
참가자들은 선언에서 종교인들은 최근 1년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한 남북의 8.25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남북 간 적대관계 해소와 대북정책에 대한 일관성 유지, 남북 간 민간 교류 허용과 확대 등을 요구했는데요. 선언문에는 불교 257명, 개신교 170명, 가톨릭 107명, 천도교 129명, 원불교와 성공회가 각각 111명과 116명 등 총 809명의 종교인들의 서명이 담겼습니다.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수문 낭독하겠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은 지금 70년 분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구 분단이라는 악몽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갖게 하고 있습니다.
선언식이 끝난 후 남과 북을 가르는 철조망을 끊는 모습을 연출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긴 종이 비행기를 날리면서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선언 현장에는 5개 종단의 신도들이 함께했는데요. 함께한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를 초월해 평화와 통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남북보다는 남남의 정말 화해와 통일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게 굉장히 공감도 가고 많은 종교인들이 함께해 주시는 것에 대한 이러한 감사한 마음 모든 게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희망도 가져보고 이런 마음입니다.
각 종교, 각 정부, 학교,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았어요.
참 좋죠. 전 행복한 마음이었습니다. 각자 또 종교인들도 다 각자의 목소리를 사실은 한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종파도 다르고 다 각자의 목소리를 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화합을 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상호 신뢰를 위한 적대적 정책의 해소 없이 남북 관계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먼저 남북 간 적대적 관계를 구축이는 구축이고 심화시키는 각종 도발이나 상대방을 위협하는 군사훈련이나 상호 비방 행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남북 교류 협력을 막는 각종 경제 제재 조치도 풀어야 합니다. 이런 돌파구가
함께한 사람들은 또 이번 선언이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랐는데요.
통일이 우리에게 불리하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구나.
북한 굽는 사람들 독기운동도 쭉 해왔었고 그러다가 또 100만 명 서명도 해봤고 또 천일기도도 하루도 안 빼고 24시간 하는 이런 기도도 해봤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함께 해주시는 거에 대한 이러한 감사한 마음 모든 게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희망도 가져보고 이런 마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전해주실까요?
유럽에서 몰려드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지중해에서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선이 침몰해서 200여 명이 숨지고 또 오스트리아의 화물차 침칸에서 난민 70여 명이 질식사한 채 발견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파키스탄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3대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요. 또 2000년대 들어서 지구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으로 먼저 가보죠.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들이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군요.
네, 어제 오늘 사이에도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잇따라 들렸는데요. 지중해에서는 밤사이에 난민선이 전복돼서 2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배는 난민 400여 명을 태우고 리비아를 출발해서 이탈리아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리비아를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전복됐다고 합니다. 200여 명은 현장에서 리비아 해안경비대에 구조됐지만 나머지 200여 명은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난민들은 어느 나라 출신들이었습니까?
리비아 당국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라와 파키스탄, 또 시리아, 모로코, 방글라데시 출신 등 여러 나라 출신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내전으로 인한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요. 또 빈곤도 심해지면서 지난 몇 년간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동이나 아프리카 출신들은 배로 지중해를 건너서 이탈리아나 그리스로 간 뒤에 다시 이 독일처럼 좀 더 잘 사는 이 서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올해 이미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도착한 난민들이 25만 명이 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번처럼 배가 전복되는 등의 사고로 숨진 사람도 2,400명에 달합니다.
네.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도 난민 수십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스트리아의 헝가리 접경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버려진 화물차가 발견됐는데 짐칸에서 난민 71명이 숨져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경찰은 당초 20명에서 많게는 50명의 숨진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이 화물차를 냉동시설을 옮겨서 시신을 수습한 후에 숨진 사람이 71명이고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다시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 59명이 남성이었고요. 8명이 여성, 또 어린이도 4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찰 발표를 보면 시신 몇 구에서는 시리아 정부가 발행한 여행 문서가 들어있었는데요. 따라서 숨진 난민 중에 적어도 일부는 시리아 출신인 것으로 보입니다.
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유럽으로 향했을 텐데요. 이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군요.
그렇습니다. 난민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로 지중해를 건너거나 아니면은 그 소련 지역에서는 유럽 동부를 거쳐서 육로로 이동해서 이제 서유럽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됩니다. 인신 매매 조직 등에 의해서 이제 옮겨지면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열악한 난민선 등에 타고 있다가 배가 침몰되는 등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오스트리아 경찰은 이번에 이 화물차에서 질식사한 난민 수십 명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 이 불가리아인 2명과 헝가리인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아마 이 난민 브로커들로 보이는데 사건에 어떻게 연루됐는지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침 밀려드는 난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럽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난민 사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어제 유럽연합과 또 관련국 정상들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는데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독일과 난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인 발칸반도 서부의 국가들 또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 정상과 외교장관 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에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발생한 사건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수준인 난민 사태의 심각성을 또다시 알려주는 경고라면서 유럽은 난민들을 보호할 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연장선상에서 요하네스 한 유럽연합 확대 집행위원은요 난민 쿼터지라는 것을 다시 제안을 했는데 인구와 각국의 인구 또 경제력 또 그동안의 난민을 수용한 숫자 등에 따라서 밀려드는 이 난민들을 유럽 국가들이 나눠서 맞자 이 분담하자는 겁니다.
네.
난민 사태 대응이 한 나라에 집중되지 않도록 서로 나눠서 이제 돕자는 것인데 독일은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반대하는 나라들도 많아서 이전에 이 제안이 나왔을 때는 채택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랬었군요. 난민의 이동 경로가 되는 국가들은 유럽연합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죠?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해상으로 난민이 도착하는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육로로 난민들이 이동하는 그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같은 나라들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데요. 마케도니아는 특히 이제 최근에 매일 3천 명의 난민이 들어올 정도로 난민 유입이 급증하면서 국가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들 국가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난민 경유국으로서의 어려움을 밝히고요. 또 유럽연합의 지원과 함께 유럽 국가들이 조속히 시행 가능한 난민 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를 했는데요. 앞으로 유럽 정상들은 이번 회의 외에도요. 공동의 난민 문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유럽으로는 난민들이 계속 늘고 있다니까요. 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조속히 이제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요. 중동에서 시리아 내전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죠. 또
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시리아와 이라크의 넓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데 또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도 정치적 혼란, 또 빈곤이 심각해지면서 이들 지역에서 유럽으로는 난민들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유럽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의 경우에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은 75만 명의 난민이 올 것으로 예상할 정도로 점점 더 유럽의 난민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파키스탄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3대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군요.
네, 이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원과 스팀슨 센터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전망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파키스탄의 핵탄두 생산 속도가 매년 20기 정도인데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최소한 3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핵무기를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되는데 이는 이 앞으로도 파키스탄이 다른 핵무기 보유 국가들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핵탄두 비축에 나설 거라는 가정에 따른 겁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수천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7,700기와 8,500기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몇 년간 핵탄두 보유 개수를 줄여왔죠.
네.
이어서 3위는 프랑스로 300기, 중국은 250기, 영국은 225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파키스탄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와 경쟁을 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핵실험을 먼저 실시한 나라는 인도였죠.
예.
그리고 파키스탄도 인도의 핵무장에 대한 자위적인 차원이라면서 핵무기 개발에 나섰는데요. 지금은 파키스탄이 핵탄두 개수에서 인도를 추월했고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인도는 100기, 파키스탄은 120기 정도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보고서는 파키스탄이 10년 안에 320기 정도로 핵탄두 보유 개수를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죠.
네, 파키스탄 정부는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반응입니까?
파키스탄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고요. 파키스탄의 한 고위 관리는 언론에 파키스탄의 핵탄두 보유 예측량은 너무나 부풀려졌다면서 파키스탄이 보유한 핵원료를 모두 무기로 전환할 거란 이번 보고서의 전제는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파키스탄은 계속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한편 어제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국무부 대변인은 관련 보고서를 검토 중이라면서 파키스탄을 비롯한 모든 핵보유국들이 핵무장 확대를 자제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관계에 관한 소식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두 나라 국경지대에서 포격전이 벌어졌군요. 민간인 사망자까지 나왔다고요?
네, 두 나라 모두 상대방이 먼저 포격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교전이 벌어진 곳은 두 나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인데요. 이곳은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이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현재는 이제 분할 점령하고 있는 상태죠.
네.
하지만 그동안에도 이제 분쟁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파키스탄군은 인도군이 새벽 3시쯤에 포격을 가해서 민간인 6명이 숨지고 46명 이상이 다쳤다. 또 부상자 중에 절반 정도가 여성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파키스탄군도 인도 쪽으로 곧바로 대응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군의 주장은 다른데요. 파키스탄이 먼저 포격을 가해서 민간인 3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는 겁니다. 또 인도 국경수비대도 파키스탄 쪽으로 대응사격을 했다는 건데 양측 다 이제 교전이 있었다는 것은 밝히고 있지만은 먼저 사격을 간 건 상대방이라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경지대에서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얼마 전에 두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고위급 안보 회담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추진했지만 무산됐는데요.
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두 사람이 모두 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보보좌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제 등을 둘러싼 차이로 무산됐고요. 또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경수비부대장들 간의 회동도 이 안보보좌관 회의가 이제 무산되면서 성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이 앞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국경 분쟁을 둘러싼 긴장이 더욱 고조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되겠는데요. 지구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전 세계 해수면 상승 속도를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나사에 따르면 지난 23년 동안 전 세계 해수면은 평균 7.6cm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 태평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 해안에서 해수면이 더 많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 서태평양에 있는 섬들, 필리핀 동쪽 해안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최고 20cm까지나 이 23년 동안 해수면이 높아진 곳도 있었고요. 반면에 이 태평양 동쪽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 등지에서는 오히려 일부 해수면이 내려간 곳도 있었는데 이는 해류의 흐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반도도 해수면이 올라갔는데요. 이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 서해 인천 등 모두 이제 6cm 정도 해수면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 평균적으로 해수면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나사의 이번 조사에 따르면요. 1900년대에는 1년에 평균 1mm 정도 해수면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
2000년대 들어서 평균 3mm로 3배나 빨라졌는데요. 나사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얼마나 더 빨리 녹을지 또 이로 인해서 앞으로 해수면 상승 속도가 얼마나 더 빨라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해수면이 이대로 계속 상승을 하면 해안 지역은 점점 물에 잠기고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나사는 이번 보고서에서요.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이번 세기 말 그러니까 이제 2100년이 되겠죠. 2100년에는 해수면 높이가 평균 이제 1m 정도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네.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유엔 기후변화위원회가 경고한 이 해수면 변화 예상치를 웃도는 것인데 당시 예상치는 30cm에서 90cm 정도 높아진다는 거였습니다.
네.
나사는 이렇게 해수면이 1m까지 상승할 경우에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1-8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A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북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17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 내지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0도, 낮 최고 26도. 신우주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18도, 최고는 25도. 강계도 흐리고 가끔 비, 최저 16도, 최고 24도입니다. 해주와 개성은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는 최저 20도, 최고 26도. 개성은 최저가 18도, 최고는 27도입니다. 함흥은 흐리고 최저 18도, 최고 28도. 장지는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는 20도입니다. 해산도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14도, 최고 21도입니다. 선봉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2도. 원산 구름 많고 최저 19, 최고 27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알아봅니다.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북부지방으로 비가 시작돼서 낮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후에 밤에 그치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우즈베키스탄에 이슬람 순위 반무장 조직 ISIL 소탕 작전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미 국무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대니얼 로센블럼 중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27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그동안 ISIL 자금을 차단하는 노력과는 별도로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IL 소탕 군사작전을 전개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합국들은 이와 함께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ISIL에 대응하기 위한 대여섯 가지 분야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로센블럼 부차관보는 그러나 아직 우즈베키스탄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3,100만 명의 이슬람 국가 우즈베키스탄은 옛 소련 붕괴 이후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또 인접국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소탕하는 미국 주도의 전쟁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미국의 수턴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의 접촉에서 양국 간 견해차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이날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만난 데 이어 다음 달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시진핑 국가 주석과도 면담했습니다. 양제츠 국무위원은 라이스 보좌관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중국은 시 주석의 워싱턴 방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내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베이징 접촉에서 미국과 중국이 보다 생산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에서는 또 사이버 안보 문제와 중국의 영유권 주장으로 인한 남중국해 사태, 양국 간 군사관계 개선 방안 등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파키스탄이 1년에 20개의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10년 안에 세계 3대 핵 강대국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과 스팀슨 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파키스탄이 10년 안에 적어도 3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분석이 정확하다면 파키스탄의 핵무기는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많게 됩니다. 미국은 이웃나라인 인도와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파키스탄의 핵 전력 강화에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증시가 오늘 3% 급등하는 등 아시아 증시를 비롯한 세계 증시가 이틀째 반등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어제 5% 이상 오른 데 이어 오늘도 2%가량 상승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들도 어제 3% 이상 오른 뒤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공포감으로 하락세가 계속되던 세계 증시들은 어제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어제 다우존스와 나스닥, S&P 500 지수들은 모두 2% 이상씩 회복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성장이 기대 이상 커질 것이라는 자료 발표로 주식 투자자들이 고무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베트남 정부가 다음 달 2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18,000여 명의 수감자들을 사면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당국은 이번 사면 대상에 외국인 수감자 34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면 집행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는 정부와 집권 공산당의 인도주의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특사로 풀려나는 수감자들은 살인과 마약, 인신매매, 뇌물 등 범죄 전력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국가안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습니다. 리비아를 떠나 이탈리아로 향하던 난민선이 지중해에서 침몰해 2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리비아 당국은 어젯밤 리비아 주아라항 인근 바다에서 선박이 침몰했다며 해안경비대가 출동해 나머지 200여 명은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에 탑승했던 난민 대부분은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와 파키스탄, 시리아, 모로코, 방글라데시인들이라고 리비아 당국은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오스트리아의 한 고속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 안에서 발견된 난민들의 시신 수는 79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지중해를 건너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나 이탈리아로 유입된 뒤 육로를 이용해 오스트리아 등으로 밀입국하다가 차량 안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